여러분,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별명 강아지, 뭐 강냉이. 아무래도 성이 강씨니까 어릴 땐다 별명이 그렇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곰,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요새는 제가 자꾸 배가 나오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임산부 같다라고, 최근에는 막달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별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달란다고 해서 그게 내 별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 별명은 장동건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저를 장동건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저를 장동건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명 어떻게 생깁니까?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이 붙었을 겁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별명은 칭찬이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별명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항상 꿈을 꾸고 그꿈 얘기하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완전 꼬맹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앞으로 나한테 절하면서 살 거라고. 형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앞으로 부모님 저한테 절하시면서 살 겁니다, 이런 말 하면 그 부모님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아, 우리 아들 귀엽다 예쁘다 그러겠지만, 꿈만 꾸면 와서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형들 나한테 절할 거라고, 형들 나한테 절할 거라고. 듣다 듣다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이 아니고 8절인데요. 아마 성경책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도 지금 요셉이 말하는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과 말 때문에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면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형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꿈만 꾸면 또 형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따로 입혀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양치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채색 옷 입고 그냥 집안에 거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차별 대우 당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아, 저 녀석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형들은 아, 이제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요셉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꿈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갈수록 자기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면서 그 꿈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는 죽인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 노아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75살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바란다고 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 새벽 예배 때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도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어려움과 핍박은 혼자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쫓아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영국 사람들이 청어라는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가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어가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살아있는 대로 잡혀서 영국 사람들의 식탁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선원들이 막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봤지만 이 청어를 산채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선원이 메기를 넣었습니다. 메기는요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육지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이 좋기는 하지만 복음은 결코 퍼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복음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자녀, 때로는 내가 처하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의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친했던 동료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팎에서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 속에서 잠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서 잠드는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다가 죽습니다. 아파도 맞아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그 고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게 된다면, 고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불편함에 다른 이름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기보다는 매일 우리의 삶에 맑고 형통함이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맑기만 한 땅은 어떤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은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맑은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세상의 편안함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맑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은 생명을 살리는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더 밝은 태양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언제 주시냐면요, 꿈꾸는 자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신병교육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로 잠깐 있었는데요, 저희 부대에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오한 자에게 각오한 이상의 강인한 훈련을,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훈련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 올 때는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옵니다. 아,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훈련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되기 위한 훈련은 훨씬 더 힘이 들고요, 특수부대가 되기 위한 훈련은 더 강한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매 순간 쓰러지는 패잔병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지를 않습니까?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런데도 그는 그 아픔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먼 나라까지 혼자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한테 잊혀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자마자 죽어버리는 연약한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맛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나비에게 근력이 생기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대장장이가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쇠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비 고치에 나비 잘 나오게 해주겠다고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날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쇠를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에는 안 맞지만 그 새는 결코 더 튼튼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금세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떡하나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대장장이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훈련을 시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꿈꾸는 자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통로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과 통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은 들어갔던 그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통로는 그 길을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은요, 요셉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팔지 말라고 분명히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일 감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을 때 보디발 아내 유혹 때문에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꾸는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고난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반드시 겪어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통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고난의 통로가 싫어서,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기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만, 그 통로를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모든 꿈들은 고난의 통로를 지나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요, 모든 보석들 가운데 가장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보석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압력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한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온도가 1500도가 돼야 되고요, 뭐 기압이 인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5만 기압, 뭐 아니면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기압 정도가 돼야 만들어집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도토리만한 것 위에 집채만한 쇠가 있을 때 그게 한 5만 기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다이아몬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라 그러지 않고 그 집을 떠나가라 라고 불편한 길을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겪는 동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겪는 동안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쌀 보리 할 때 그 보리. 보리는요 씨앗을 심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보리 밟기라는 걸 합니다. 땅을 막 밟아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그 보리 밟기를 하는 동안에 보리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리를 밟은 땅에서 나는 보리는 그렇지 않은 땅에서 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길이 너무 좁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 짐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짐은 짐이 아니라 입장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이 축복으로 변할 분량이 된다면 그 짐은 기쁘게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보고 오라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세겜 땅에 가서 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그 땅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하물족 속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땅이 세겜인데 지금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걱정,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 잘 있나 한번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도 성실하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머무는 헤브론과 세겜과의 거리는 약 50마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열심히 걸어갑니다.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서 요셉이 방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방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 동사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토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계속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세겜 땅에 가서 50마일이나 떨어진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있는지 세겜 땅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찾았는데 형들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니까 형들이 도단 땅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단 땅은 어디냐면요, 세겜 땅에서 또 15마일을 더 가야 됩니다. 근데도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도단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성실한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겜에서 그토록 열심히 찾았는데 형들이 없었으면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 없다고, 그냥 딴 데 다 가버렸다고,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도단 땅까지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땅까지 걸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남들이 어땠건 간에 그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좌절할 일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꿈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욱 기도하고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임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